에베소서 97번 메시지. 하나님의 전사인 교회. 교회의 여러 방면들. 에베소서 1장에는 교회가 무엇이며 또 교회는 어떻게 출현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 자신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봅니다. 3장에는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자신의 거처를 만드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거처를 교회의 마음 안에 만드신다는 것은 그분이 교회의 내적 존재의 중심 안으로 옮겨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옮겨 부음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교회는 신성과 연합되고 그것으로 흠뻑 적셔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성과 연합되고 흠뻑 적셔지고 두루 스며든 인성입니다. 4장에서 우리는 새 사람인 교회를 봅니다. 2장에 있는 새 사람은 유기적으로는 완전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온전치 못합니다. 기능적으로 온전해지려면 새 사람인 교회는 반드시 생명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는 더욱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는 새 사람의 일상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타락한 인류는 생각의 공허함을 따라 행하지만 새 사람인 교회의 행함은 생각의 영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교회의 또 다른 방면,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된 신부인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한면으로 교회는 성장과 기능과 합당한 일상생활을 필요로 하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분께 드려지기 위해 아름답게 되어야 하는 신부입니다. 신부인 교회에게는 규례들이나 교리나 옛사람들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유기적이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피들과 주름들과 결함들입니다. 그러한 결함들에서 벗어나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요소를 유기적으로 자신 안으로 역사하게 함으로써 성화되고 순숙해 되고 양육되고 소중히 품어져야 합니다. 이 요소는 티들과 주름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며 또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신부를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신진대사의 변화 과정을 통해 교회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신부와 전사.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방면의 교회를 봅니다. 2장에 있는 교회는 몸이나 건축이나 가족이나 왕국이나 새 사람 또는 신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교회는 비단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과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위한 처소와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위한 새 사람이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전사, 곧 군인이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따르면 교회는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신부인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를 대항하여 그분과 함께 싸우는 전사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신부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신부를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은 원수를 대항하는 싸움에 들어갈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따르면 주님은 백마를 타실 것이며 희고 순수한 고운 세마포를 입은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백마를 타신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역시 이것을 언급합니다. 이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겠으나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선택함을 얻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는 신부가 빛나고 순수한 고운 세마포를 입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14절에서는 전쟁에 참가하려고 주님을 따르는 군대들이 희고 순수한 세마포를 입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신부의 혼인 예복이 또한 그분의 원수를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입는 제복이기도 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혼인 예복을 입는 것은 또한 제복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신부이며 전사인 교회를 봅니다. 계시록 19장에서 또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면의 교회를 봅니다. 교회인 우리는 다만 몸이요,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새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신부와 전사이기도 합니다. 신부로서 우리는 응당 티나 주름이 없이 아름다워야 하며 고운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전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필히 장비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 몸의 문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단체적인 전사로 구성된 하나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사가 하나의 단체적인 실체임을 뜻합니다. 오직 하나의 단체적인 실체인 몸으로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관념과 정반대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갑주는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몸인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 장이 계시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단체적인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대항하여 전쟁하는 몸, 곧 단체적인 실체의 문제입니다. 현대적인 군대 안에 있는 어떤 군인도 혼자서 전투에 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잘 훈련되고 완전 무장된 군대의 일부로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단체적으로 하나의 군대로 편성된 다음 에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원수를 대항하여 싸우도록 그분의 군대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를 떠나 고립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오직 군대 안에 남아 있어야만 우리는 필요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 해 전 주님의 백성들은 영적 전쟁을 개인적인 문제로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단체적인 군대인 교회의 문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를 떠나 스스로 분리된다면 당신은 패배당할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단순히 당신을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몸의 문제임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알고 교회와 함께 머문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전쟁은 개별적인 믿는 이들인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됨. 하나님의 전사인 교회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합니다. 강건하게 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1장 19절에 있는 능력이란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고 어둠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공중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보다 훨씬 높은 하늘에 앉히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강건케 되어야 합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왕국을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자신들 안에서가 아닌 주님 안에서만 싸울 수 있습니다. 자신들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패배하게 됩니다. 갑주이신 그리스도를 입음. 에베소서 6장에 따르면 강력을 갖고 있는 주님이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입어야 하는 바로 그 갑주이십니다. 이것은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의 갑주로 입어야 함을 뜻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서 그리스도를 가져야 합니다.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는 갑주이신 그리스도의 여섯 가지 측면, 진리 혹은 실제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영의 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방패는 방어를 위한 것인 반면에 검은 공격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상 검은 갑주 중 공격적인 전쟁을 위한 유일한 항목입니다. 기도로서 갑주를 적용함. 18절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갖습니다. 사실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측면들을 갖는 수단입니다. 당신은 실제 허리띠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입니다. 기도는 또한 흉배, 신발, 방패, 투구, 검 등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음. 17절에서 이내 선행사는 검이 아니라 그 영입니다. 이것은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리킵니다. 그 영과 말씀은 둘 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17절과 18절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기도를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로 사용하고 기도로 읽음으로써, 즉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또 그것들에 대해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취해함을 가리킵니다. 기도로 읽기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기도로 읽는 사실은 성경에 따른 것입니다. 비록 삼일성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은 삼일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것처럼 비록 이 용어가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성경은 기도로 말씀 읽기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그것을 단순히 그냥 읽는 것보다 더 낫고 더 높고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다는 것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적셔지고 충만되고 만족되고 소생되고 강건케 되고 양육되고 소중히 품어집니다. 더욱이 기도로 읽음으로써 나는 성화되고 순수하게 되고 변화됩니다. 비록 내가 확실히 다른 이들에게 기도로 말씀 읽기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 단순히 기도함으로써 나는 주 안에서 양육받고 충만되며 만족하게 됩니다. 영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수단으로 말씀을 가지려면 우리는 무시로 영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은 연합된 영, 곧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취하는 수단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은 기도하는 데 합당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이 우리는 깊은 속으로부터 단순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영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를 때 우리는 생각의 공허함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의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안에서 주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얼마나 달콤하고 누름이 큰지요. 영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그리스도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영안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취할 때 자연스럽게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합니다. 그럴 때 즉시 우리의 기도함과 말씀 읽음이 생생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강건하게 되며 우리의 갑주이신 그분으로 입혀집니다. 더욱이 우리는 몸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 자신이 어떠하신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그분을 마하뉴를 포함한 갑주로 적용합니다. 싸움이 아니라 누림임. 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실상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것을 누립니다. 전투 안에서 싸우는 대신 그 전투가 누림이 됩니다. 우리는 갑주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측면들을 적용하기 위해 영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하나의 누림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허리를 동이는 실제로서 우리 양심을 덮고 보호하는 의로서 누립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분을 평안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로서 믿음의 방패로서 누립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믿음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하듯이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방패인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우리는 악한 자의 화전으로부터 방어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를 가리는 구원의 투구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의 검으로서 누립니다. 시편 23편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터가 잔치가 베풀어지는 장소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실제와 의와 평강과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누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누립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그분을 누리며 적용합니다. 말씀에 죽이는 능력.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는 기도로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취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취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말씀을 영양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영양을 공급하는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입니다. 영양 공급하는 말씀은 우리의 건축을 위한 것이며 반면에 죽이는 말씀은 원수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는 주로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죽이는 도구인 검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말씀의 죽이는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원수와 대적. 우리가 지적했듯이 검은 갑주 중에서 공격적인 전쟁을 위한 유일한 측면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갑주 중 원수를 공격하는 데 쓰이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말씀에 죽이는 능력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 안에서 객관적인 원수뿐만 아니라 더욱 주관적인 대적까지도 처리해야 함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밖에 있는 원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대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적인 원수보다는 내적인 대적에 대한 훨씬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원수의 공격은 안으로부터 오는 대적의 공격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적인 대적을 처리하려면 말씀에 죽이는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는 우리 밖에 있지만 그의 요소들은 바로 우리 존재 속에 있습니다. 원수의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죽이는 능력이 주관적으로 우리 존재에 적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수가 그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지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원수의 요소들을 처리하기 위해 말씀의 죽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영적 체험을 살펴본다면 당신에 대한 원수의 공격은 상당수가 속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대개의 화전들은 밖에 원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 대적으로부터 옵니다. 만일 당신이 격리된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화전이 당신을 내적으로 공격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반드시 원수와 마찬가지로 대적과도 접전해야 함을 봅니다.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 자아임을 인식하기에 이릅니다. 자아가 가장 몹쓸 원수입니다. 수차례 우리는 객관적인 원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아, 즉 우리 자신의 내적 존재에 의해서 유혹받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읽음으로써 대적을 살육함. 자아가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이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 한편에서는 영양 공급을 받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의심과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죽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이는 능력을 가진 말씀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교만과 우리 속에 있는 소극적인 모든 요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로 말씀을 읽음으로써 내부의 대적이 살육됩니다. 한 차례 말씀을 기도로 읽은 후에 우리는 우리의 공격하고 있던 대적이 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대적은 우리가 안으로 취한 말씀에 의해 살육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교전지가 우리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교전지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우리 생각 안에 있습니다. 대적의 모든 요소들이 생각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육하는 방법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대적의 요소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습니다. 소극적인 요소들을 죽이는 실질적인 방법. 흔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들에 관해 모호하거나 막연합니다. 그들은 하나, 거룩, 사랑, 주님의 오심 등과 같은 그런 것들에 관해 말할지는 모르지만 많은 때에 그들은 명쾌하거나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의 상황은 응당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체험 안에서 명쾌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가 주님에 의해 분명하게 됨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아내와 문제를 가진 어떤 형제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관한 바울의 글을 기도로 읽는다 합시다. 그가 이 구절을 기도로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그는 아내를 향한 사랑이 실제적으로 자기 안으로 전달되어 자기 문제의 소극적인 요소를 삼켜버림을 느끼게 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이들인 우리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많은 이론들만 가져서는 안 되며 이론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 읽기는 우리 속의 소극적인 요소들을 죽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원에서 모든 기도를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수록 더욱더 우리 속의 소극적인 것들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로 말씀 읽기는 잔치를 누리는 것일 뿐 아니라 싸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 존재 안에 소극적인 요소들이 살육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가장 몹쓸 원수인 자아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극적인 것들이 기도로 말씀 읽기를 통해 죽임을 당할 때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분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관심은 에베소서 6장을 그저 객관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갑주의 모든 측면으로 특히 그 영의 검으로서 주관적으로 체험하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이미 누차 지적했듯이 기도로 말씀 읽기는 우리 속에 대적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날마다 어떤 종류의 상황에서도 당신은 기도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당신이 속에 있는 어떤 소극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받을 때 영 안에서 기도를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그 소극적인 요소는 죽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은 신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영양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은 죽이기 위한 것으로서 단체적인 전사인 교회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게 합니다. 죽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대적이 살육됩니다. 가끔 우리는 객관적으로 원수에 대해서는 승리하나 주관적으로 대적에 의해서는 패배당합니다. 비록 우리가 외부적으로 원수가 도망가는 것을 기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대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속에 숨어있는 대적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대적을 죽입시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축복. 우리가 에베소서에 관한 이 모든 메시지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분의 회복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축복인지요? 날마다 우리는 그분의 축복 아래 앞으로 전진하면서 내적인 만족을 누립니다. 주님은 승리하실 것이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기지들을 얻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